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대계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마음의 완악함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귀납적인 질문입니다. 귀납적 질문은 저희들이 설교를 할 적에 그 귀납적으로 나온 질문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문맥에서 무슨 뜻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뜻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무슨 뜻이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 하신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주님께서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그는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아니하였죠. 그래서 옥의 가치는 그와 같은 천국이 이와 같은 비유로 가르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부터 죄를 예수님 십자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한 그 빚을 갚아는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세 번째는 젊은 부자, 그 청년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이제 북쪽 갈릴리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니 요단강 건너서 내려가서 그다음 베리아 지역으로 이제 유대와 가까운 그 베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오늘 나는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이것은 유월절에 주님이 하느님께서 약속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포시죠. 아들까지도 독생자들까지도. 두 번째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고 주님 사이 크게 세 개죠. 말씀을 전파하고 병 고치고 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병 고치는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제 시험하는 목적이죠. 시험. 그러니까 좋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걸 빠뜨리기 위한 올가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래서 지금 답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올가문을 딱 표지하는 문제. 가령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른 말은 이혼하는 거 좋겠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종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수치된 일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그 논쟁적인 질문을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의 수치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보수적인 해석. 그래서 수치된 일은 즉 간음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거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남자가 여자 저자에게 적용 안 하거나 여자가 남자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오늘날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남자 중심으로 여자 간음을 그 남자 간음은 어떠냐 그것도 얘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해석인데 자유 해석 경우는 남편이 만족 못할 때 이제 아내를 버려서 뭐 요리할 때도 만족 못하는지 뭐 다른 성생활할 때 만족 못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 거고 하여튼 만족 못할 때 이런 게 있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은 서로가 만족 못할 때 이렇게 오늘날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 서로가 만족 못할 때 뭐 성격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자유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오늘날 그 교회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죠. 교단도 너무나 자기의 그 차이점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교회에선 사랑이 가장 큰 덕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고린도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이는 다른 말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의 영향을 받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바울은 안에 도구에 불과한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한의 말씀을 해석하는 인간들의 해석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문자적에서는 그 시바이, 그 라빠이, 그 해석이 이제 보수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자유해석, 할렐, 그 라빠이, 그 할렐의 그와 같은 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순종한 질문을 받기 위한 순수한 질문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쳐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거 하나님입니다.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의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창조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말씀하시길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 다 이제 떠났다는 거죠.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나 하신 거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분명히 창조의 그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까지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남자가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제 벌거벗 이제 성관계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부부 속에 성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려하고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조의 뜻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오늘 많은 문제가 성소주사 소수자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성소수자가 뭐냐고 보면은 성관계는 남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결혼과 상관없이 상호의 그 의사에 따라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의사에 따라 이것이 성소수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동성연애나 뭐 이성연애나 결혼과 상관없이 이렇게 상호가 동의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소수자인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 사는 우리 거기에서는 이 각각 주에서는 그 미국 헌법에 수정한 14조항에서 평등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방에서는 수정조항 그 5조항으로 이것을 해석함으로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뭐 저기 무지개 색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보면 이것은 하나님 창조 때과 정반대죠. 창조 지금 남녀를 만드시고 또 그들의 한 몸을 이루어서 성생활을 하고 또 뭐 살아가고 그래 하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데 그거하고 정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상법을 들고 이제 그 수정안 14조안이나 또는 연방 중 뭐 연방 공문이 이런 건 수정안 5조안을 가지고 아 이것을 주장하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수정안 1조안을 근거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은 아 그 성경에 위배됨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말씀과 세상법이 상충되면 뭐를 따릅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들이 세상법으로 수정한 5조왕 또는 14조왕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들은 세상법인 헌법으로 수정한 1조왕 바로 종교의 자유를 근거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경 구절을 근거해요. 오히려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이와 같은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성생활을 떠나서 성경에 맞는 그와 같은 정식 남녀간의 부부의 그런 삶을 가지기를 우리는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건네서. 자 그러면 7장을 어찌하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 내어버리려며 하소. 왜냐하면 그렇게 되가 있는데 예수의 가르쳐에 모세가 너의 마음이 완악함 인간의 그 실수성 때문이나여 내어버림을 허락했거냐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 뜻은 원래 뜻은 뭐면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소주자의 그 예를 이제 들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오로지 음행하는 경우만 영구의 아내를 여버리고 다른 장가드는 것은 가늠하다. 그러니까 음행 문제로 그것만을 허락해줘. 그 경우는 아내를 버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장가들도 괜찮아요. 이거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안 좋겠나. 예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받지 못해 오직 타고난 자랄 것이다. 하늘나라 보에서 타고날 때부터 이제 그 고자가 된 자죠. 어미로 태어나는 때부터 고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성에 문제가 생긴 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자도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성욕 때문에 음행에 빠질 연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고 그 얘기 대가 있습니다. 고린도 7장 1절 2절인데 너희 선말을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함이 좋으나 음행인 거로 웬 성욕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하죠. 왜냐하면 음행 거기 죄에 빠지기 때문에 7절 6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라고. 나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 부른 대로 그렇게 지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신부죠. 신부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스스로 결혼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른 받으면 안 와도 되는데, 강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신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뭐랍니까, abuse sex이죠. 아이들을 그 성으로 assault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 원치 않은 거죠. 13절 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어린아이들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와 귀다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 꾸짖거늘. 그 어린아이들 데려오니까 엄마한테, 아, 예수님 바쁘시고 사이가 바쁜데 왜 이러는, 오늘 꾸짖는 거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포인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자, 어린아이들. 그 쉽게 사람들한테 접근하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childish는 아닙니다. 그 미성숙을 뜻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오고자 하는 마음과 그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미성숙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그럼 미성숙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가깝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계시더나, 안수,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무스터 사회 갈 때 이제 어떤 성도는 성령의 거울에서 오일을 어노인트 해달라.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은 그 성령님을 그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다 성령 오일을 거다가 어노인트를 하고 기도하고 이러죠. 그래, 그걸 이제 안수죠. 안수하고 기도하고 떠나는데.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드릴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젊고 부자한 간원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누가 하면 18장 18절은 어떤 간원, 한국 성경 읽어보니는데,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rich, 부자고, 영, 젊고, ruler, 다스린 자, 간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원이 무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드릴까? 이랬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건 주님 어떤 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신 분이죠. 그래서 이 젊은 이 관원이 부족한 것을 알 겁니다. 첫째, 선한 것을 이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다니까, 얘가 그 마음 상태가 어떤 행함으로, 인간의 그 선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차립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또는 질문을 안 해도 그 마음속도 알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전적으로 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이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나 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래서 자기의 행동으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것. 구원받고,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완전히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와 같은 죄가 없는 어려운 상태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자기 행동으로 해서 부처와 같은 경지에 오르는 거죠. 끊임없이 하는 거, 힘으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은 전혀 그 오류가 없고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인간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논리가도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대주 우리는 다 부종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것 같고 오염되어 버렸죠. 우리는 다 쇠퇴하함이 잎사귀 같음으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 같아.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너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선한 선생이라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예수님 선한 거. 너가 예수를 하느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인 줄 모르는 젊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예수님 하나입니다. 내게 생명 들어가려면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이죠. 자, 이거 부족한 게 아닌데 영생.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해서 계명이 가로도 어떤 계명? 그가 이제 하는 그 계명이죠. 그 인간과의 관계의 그 계명을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 계명. 예수께서 가르쳐 살아내지 말라. 전부 다 말라 했고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하라는 거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 하나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지금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다른 건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십계명을 그 표현할 때에 주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셋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짓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 너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건 주님 요약인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나오죠. 선생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은 최고 크다 했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그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반드시 같은 맥락에 있어.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 이 젊은 간호는 첫째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계명을 이제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이웃 간의 사랑은 아직도 무엇이 부지가요? 사랑하는 건 인간의 그 육으로 사랑, 육의 사랑은 뭡니까? 그 안에 그 동기들이 되어 있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원한다든지 명예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것이 그 안에 예수께 가르쳐 너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너 소유. 소유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로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게 소유가 뭔가 하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 자기가 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 첫째 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들지 마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유가 그의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을 소유를 팔아가 이거 사교들이 많이 이용해요. 이용해 가지고 그 사교 집단의 그 개인의 그 육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뜻은 뭔가 하면 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소유를 그냥 아무것 없이 이걸 다 팔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절대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에 있는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수자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포인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답하는 것이 적용한다는 이 마음가짐 항상 주님을 최우선을 나타내야 됩니다. 부모나 가족을 부양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했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가짐은 항상 모든 것, 가족도 다 주님 앞에 이게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청년이 재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 부자는 천국이다. 부자를 최고로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자죠. 가서 내가 말이니 너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불가능이죠. 약대는 큰데 바늘길은 쪼만하잖아. 그죠? 제자를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께 죄를 보시면 가르쳐 사람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는 구원은 하느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거죠. 믿음으로 온전하게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온전해지는 거죠. 이에 베드로에게 대답을 가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 저 우리가 무엇을 입까? 베드로 자기 하는 그 피싱하는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부인하는 것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의 주어진 콜링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가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 부르는 그 콜링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는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시라.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24명의 장로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열두 지파 또 제자의 그 열둘 합쳐서 24 그 장로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예배를 받고 또 영생을 찬송. 그러니까 주보다도 더 자기 집이나 영생 이런 걸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랑하고 이런 건 좋은데 아들을 주님 만약 아들 뭐 원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거 이거는. 용납하지. 아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원한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생을 상속받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제 상속을 받는데 현재의 어떤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만약 버리게 되면 고난을 받고 현세적인 일인데 이것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영생.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죄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지금 보면 세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유명하고 이러한데 그들이 계속 삶이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쓰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추구했는데 이런 자는 결국은 마지막 대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최고로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버리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지만 나중에 있지만 그들은 나중에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